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여덟 번째 이야기,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제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이분은 문제가 많은 남편들이 이분을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개인가? 그리고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 남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아내가 진심으로 눈물로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너무 불행하다.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든 아내다. 아이들 때문에 마지못해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너무 억울해서 호소를 했대요. 아니 하나님, 아니 제가 그렇게 나쁜 남편입니까? 아니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사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남편입니까? 막 억울하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다가 그렇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2연타를 맞고 난 뒤에 이분이 정신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쁜 남편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남편들을 만나면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나는 그냥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남편들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빨리 제 남편 소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또 방문했더니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을 제게 소개시켜줄 때 이렇게 소개하는, 목사님 이 권사님이 말이죠 우리 교회 기도 대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중보기도팀을 섬기고 그냥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정말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가 불붙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 대장이라고. 제가 어떤 직장 예배대로 갔는데요. 그 직장의 사장님이 제게 직원을 소개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이 직원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직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소개를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이런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제대로 잘 소개하는 것 전도 아닙니까? 성경에도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소개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이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막 자랑하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잖아요. 뭐라고까지 소개를 하시느냐?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극찬을 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거짓이 없다. 여러분 정말 멋진 소개 아닙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같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가니까 오! 정길! 오! 아무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야. 순종의 사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까지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거를 순종하고 승리한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 베드로가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저도 배 형님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소개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올바르고 경건하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억압과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뒷부분에 너무 중요한 소개가 있어요. 바로 색깔을 달리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의 성경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기가 막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인데 그는 성령의 지시를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네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바로 그 구원자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이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가는 게 성전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어떤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이 막 마음에 불처럼이면 너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바로 그를 만나리라. 그 감동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 한마디로 성경은 시몬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30절 말씀입니다. 제 눈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8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안고는 지금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고, 주의 구원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저기 멀리 있어도 저 자동차가 뭔지 금방 알아요. 아, 저 파란색 차 저거, 저쪽에 있는 거 무슨 회사 무슨 모델입니다. 그 옆에 있는 무슨 색깔 무슨 회사 무슨 모델입니다. 한눈에 알아봐요.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그냥 사람들이 딱 오면 저 브랜드 뭔데? 바로 알아봐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저거예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냥 비닐이나 가방이나 똑같은 줄 아는데 다른 거예요. 제 딸이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던 청소년 시절에 딸하고 같이 카페를 들어가게 됐어요. 마침 그 딸 또래의 남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제 딸에게 농담처럼 그 질문을 던졌어요. 짓궂은 표정으로. 좀 괜찮은 친구가 있냐? 어떻게 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막 심드렁하게 우리 딸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놀리려고, 와, 대단하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그 짧은 시간에 언제 다 봤대? 그러니까 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빠, 그런 건 노력하지 않아도 한눈에 스캔이 자동으로 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눈에 있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에 눈이 따라가고 관심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순식간에 지나가도 그냥 다 한눈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눈에는 돈의 흐름이 보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터치하시고 변화 움직이시는지 그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시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칠 수 있는 한 작은 아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예전과 다른 관점과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성령 충만은 의식 개조 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단면만을 보는 편협함이 아니라 더 넓게 입체적인 구도에서 보는 성숙함이죠.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4절입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시므온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회복의 사람들만의 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교만하고 허위 종교 의식에 차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며 엄청난 오해와 격렬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쓸 분이시며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30년 후에 일어날 이 일들을 시몬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래를 앞당겨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은 반대자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예수님 때문에 다 벗겨지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몬은 말하고 있죠. 시몬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섬길 때 언젠가 무언가 이렇게 공동체가 앞으로 향해 전진하고 싶은데 턱에 걸린 것처럼 자꾸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다는 어떤 막연한 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 저녁 집회에 성령 수양회가 있다고 강사 목사님이 낮에 광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좀 특별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마음의 준비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아, 그 광고를 듣는데 막 제가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 나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죠. 사실 예전에 제가 성령을 막 이야기하면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삶 때문에 치우쳐져서 균형 잡혀있는 성숙한 삶이 아니라 입으로는 계속 성령에 대한 역사를 말하지만 오히려 남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런 데 대해서 경계심이 있고 또 조심스럽고 뭔가 성령에 충만한 역사 그러면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날은 막 성령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회를 참여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막 어떤 뭐 열광적인 어떤 게 아니어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저의 죄들이 생각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막 기도가 깊어져 갈 때 저 입에서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발음과 음절과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숙소 기도회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게서 예전에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숙소에서 쉬지 않고 다시 집회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그 집회장에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평소 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회를 하면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막 마음에서 기도를 더 하고 싶다 기도를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밤이 늦게까지 막 기도를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변화는 계속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청년 3명과 함께 서울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들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 목회자 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두고 청년 한 명을 앉히고 다른 두 명이 앉아있고 목회자 두 사람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청년을 앉히고 또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청년도 또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청년을 앉히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도 또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제게 처음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도 경험도 처음 하게 된 거죠. 너무 그래서 우리 이 다섯 명이 막 흥분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너무나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냐?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성령이 충만해도 시간이 가니까 배는 고픕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한 8명 정도의 또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자실로 들어와서 그 청년들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는 청년 한 명을 빼고 나머지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 명의 청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청년이 은사를 받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혹시 상처가 될까 봐 마음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 청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청년은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금요 기도회를 하면 계속 그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매번 기도를 할 때마다 몇 명의 청년들이 계속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불이 붙은 청년들이 막 자발적으로 그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막 계속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곤란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좀 더 기도하고 가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노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막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걸려서 넘어가지 않던 그 느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자마자 마치 빗장이 풀리듯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날 이후 공동체는 굉장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선물을 말할 때에 이것을 마치 신비주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어떤 신비주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금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통역의 은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많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옛날 가난할 때 질병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부모님들이 와서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 울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막 몸부림치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뭐냐? 그 문제를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것을 극복해야 될 용기가 오고 지혜가 오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와서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물질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구체적인 삶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나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한국교회의 큰 은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옷을, 더 좋은 환경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돈을 추구하지만 그만큼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데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많이 넉넉해졌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유해졌고 좋아졌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헐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네가 부자라 하지만 너는 너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너의 그 헐벗음과 병든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고 그 영적 실체를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엄청난 좋은 건물과 시설과 모든 것을 갖게 됐지만 영적인 부요함이 없다면 그거보다 더 초라할 수 없고 그 격차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런데 시몬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시몬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는 성령이 너무나 사라져 있습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 지시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그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미루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소멸하시고 성령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은 계시지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이성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삶의 벽에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동댕이 처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이 아름다운 영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성령의 지시하심을 날마다 듣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며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최근에 사모했던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록, 성령의 지시함과 감동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몬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공지능과 AI와 그리고 수많은 첨단의 과학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문명적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주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모여서 시몬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봅니다. 시몬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그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아버지 주권을 아버지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지시하심과 말씀하심, 이야기하심을 귀 기울여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출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런 아버지, 우리가 항상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가해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소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갖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시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도 쓰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는 노래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의 감동함을 받는 자들이 시몬의 아버지 올라서 이 한 작은 나의 하기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아버지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다른 해결책을 아버지의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도를, 방책을, 해결책을 쫓아다니면서 분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치유의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기도는 나의 간절한 하소연이 될 뿐이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찬양은 그저 나의 감정을 따라드리는 노래가 될 뿐이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